그럼 여덟 번 계시는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인성교육이 가장 필요할 때가 우리 시대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아이들을 제대로 키우기 제일 힘든 때가 지금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 양육자가 특별히 필요한 곳이 지금이거든요. 그 옛날에는 양육자가 없어도 환경이 그렇게 악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나쁘게 되는 경우가 드물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환경도 안 좋고요. 여러 가지 모든 여건이 아이들 인성교육을 하는데 많이 걸림이 돼서 특별히 이제 우리 시대에는 더 많은 그 주변 것들이 오히려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는데 많은 해를 입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자유롭게 질문도 해보고 싶고 그래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새로 오신 선생님들하고 제가 좀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글쎄 전 모르겠어요. 아직 이렇게 1대1로 들어오신 다음에 저랑 교제합시다 그런 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해가는 길에 해가는 도중에 본인이 경험하고 느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 오래오래 이렇게 주시면 좋겠는데 그건 모르죠. 먼저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 잠언 22장입니다. 성경 잠언 22장 6절.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면 마땅히 행할 일이라고 그러지 않고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일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마땅히 행할 길은 사실은 한 길이에요. 한 길.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그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할 길이잖아요.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거죠. 그 와중에 마땅히 행할 일은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죠. 요한 3서 보시면요. 요한 3서 4절. 요한 3서 4절.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쵸. 우리의 아이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면은 얼마나 좋을까. 가장 큰 즐거움일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러기는 너무 환경이 어렵고 많이 제재를 가하죠. 그래서 여기 책자 보시면요. 58쪽입니다. 책자 보시면 58쪽. 58쪽. 유치부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대하여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자세히는 써놨는데요.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와 닿는 게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제 이 시간 끝나고 다 잊어버리셔도 되는데, 한 가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전공을 안 해도요, 기술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남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남더라고요. 오히려 재능이 많아서 뛰어난 분들은 뭐 오래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다 자원에서 오신 걸로 아는데 유치부, 왜 유치부 오셨어요? 왜? 왜 오셨어요, 유치부?
제가 선택한
아, 그러셨어요?
네, 선택해주시죠.
아, 그랬어요? 맡기셨어요?
네.
아, 괜찮고요. 여기 선생님은 어떠셨어요? 왜 유치부 오셨어요?
저도 얼떨결에.
그랬어요, 얼떨결에. 네. 선생님은요?
아이를 아이들을 좀 좋아하고요. 네. 아이들과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그래요. 네. 잘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제일 쉬울 것 같았어요. 네. 그게 이제 제일 오판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이 유치부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쉬워요. 그거를 거기 이제 맞는 분이 있어요. 제가 89년, 90년, 91년도에 이제 교육 받았는데요. 6주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원래 하고 싶은 거는 중고등부였었어요. 근데 중고등부 갔는데 제가 그때 근무를 격일제 근무를 했기 때문에 격일제 근무하면 한 주 한 주 빠지니까 중고등부 교사를 못 한대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유초등부 교육 받았는데 유초등부는 격일제로 해도 된대요. 그래서 이제 그렇구나 싶었는데 교육을 받고 마지막 두째 주에는 이제 실습으로 갔어요. 그 당시에 거기 총무님이 누구였냐면은 초등부 총무가 누구였냐면은 조용중 목사님이었거든요. 그분이 맡은 반을 제가 이제 가서 분반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6학년을 맡았는데 첫 시간에 제가 질렸어요. 애들한테. 아, 얘들은 나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 너무 수준이 높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유치부에 왔는데 제일 처음 5세를 맡기더라고요. 5세를. 그리고 분반을 하는데요. 너무 재밌었어요. 5세가. 저한테 맞더라니까요. 이 정신 수준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지금 16년째 하고 있어요. 유치부만. 그런데요. 참 잘했다 싶어요. 유치부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나머진 다 돼요. 정말입니다. 다 돼요. 특별히 설교나 공과가 있어서요. 유치부 아이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킬 수 있으면 다 돼요. 예, 다 돼요. 그래서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거기 뒤에 선생님은 왜 유치부 왔어요? 귀여워서? 네, 기대해요. 잘하셨고요. 여기 말고, 여기 끝에 선생님은? 그랬어요. 네, 잘 오셨어요. 지금 개인적인 어떤 특별한 그 문제가 없다면 그 유치부가 그중 제일 즐겁게 봉사해요. 좀, 그래요. 지금 뭐 중고등부나 초등부에서 우리도 유치부 같이 좀 재미있게 하자 이렇게 하시거든요. 재미있고 즐거운 건 많을 거예요. 예. 그래서 웬만큼만 기본만 하면 즐겁게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이 뭐냐 하면요. 너무 쉬워요. 제 시간에 오시면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9시 반까지 오십시오. 그럼 오시면 돼요. 끝나고 가면 돼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예요. 진짜 다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요. 교육이 뭘까? 여기 먼저 보여드릴게요. 교육이 이게 교육입니다.
선우가 관심이 있건 없건 엄마는 열심히 가르쳐 봅니다.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선우도 따라하겠지.
아, 죄송합니다.
멀리 보고
아, 제가 이거 안 했어요. 나왔죠.
선우가 관심이 있건 없건 엄마는 열심히 가르쳐 봅니다. 매일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선우도 따라하겠지. 멀리 보고 길게 보고 그냥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팔도 흔들고.
요가의 좋은 점을 엄마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선우한테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죠. 아내도 저 못지않게 유난이죠. 모든 부모는 아이의 첫 선생님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부모는 아이의 첫 선생님이에요.
선생님의 기본은 사랑으로 가르치기, 그리고 지치지 않기. 선우는 뒷짐을 지고 걷는 버릇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선우의 뒷짐을 보았을 때 저는 놀랍고도 두려웠습니다. 아무것도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는 늘 무언가를 배웁니다. 거기에는 좋고 나쁨이란 없죠. 다만 부모의 모습이 있을 뿐입니다.
이게 교육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특별한 거 없습니다. 가르치려고 애쓰지 않아도요, 잘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네 지금 부모님들이 그렇지 않은 게 문제죠. 자, 그 책 보면은요, 58페이지요. 아이들이 세상에서 나 이외의 사람들을 경험하는 것은 제일 먼저 가족이라는 테두리 혹은 보호막이다. 그러나 그 보호막은 언제까지나 계속되어지지는 않는다. 아이들은 가족관계에서 대부분의 인성을 형성하게 된다. 아주 어릴 때부터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자기 편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이 동생의 탄생이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아이에게 동생이 태어나는 것은 너무나도 사랑하는 첫사랑을 잃은 슬픔이라고. 그래서 아이들은 없었던 버릇을 부모에게 보여주기도 한다. 그러면 부모는 나무라든지 때려주든지 한다. 이러한 행동이야말로 부모들이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그렇게 자라난 아이는 이제 유치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으로 내보내지게 되고 그곳에서 아이는 나와는 너무나 다른 아이들과 접하면서 또래 집단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때 나타내지는 모든 일, 습관, 성격들은 좀처럼 변화되기 힘들다고 한다. 유치부 교사들은 여러 다른 아이들을 접하게 되는데 저 아이는 잘 자랐군, 이 아이는 힘들군 등등 평가를 내리게 된다. 유치부 교사들이 아이들의 인격을 만들어 가거나 좋은 성품의 아이로 만들어 가기에는 정말 쉽지 않음을 뼈저리게 경험한다. 이게 이제 왜 뼈저리게라고 했냐면요. 실제로 인성교육을 하기 위해서 서울교회에서 광주교회랑 협찬을 받아가지고 책자를 만들었어요. 책자를 만들었는데 3년 동안 봤잖아요. 교육받고 5세, 6세, 7세 공부를 하고 올려보냈는데 아이가 배운 게 없어요. 네? 아니 3년 유치부 받으면은 교육받고 올라가면 뭔가 배운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배운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가르치는 거를 잘 못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다 외우게 합니다. 뭐 다윗, 솔로몬 많이 외우게 하죠. 근데 그것이 아이들한테 별로 득이 안 됐었어요. 그래서 4년 전에 안 되겠다. 유치부 3년을 졸업하고 나면 아이들이 뭔가 하나는 배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든 게 유치부 인성교육 책자예요. 적어도 3년을 배우고 나면은 어른들한테 인사는 잘하게 하자. 배꼽 손으로 인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알리게 하자. 그리고 기도 하나만큼은 제대로 하게 하자. 그렇게 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했거든요. 그래서 연구 끝에 좋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너무나 좋아서 전국 교회 학교에 뿌렸어요. 다. 너무나 좋아서. 근데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가봤더니 실제로 그 인성교육 책자 가지고 가정에서 엄마가 하는 집은 거의 없었어요. 그 좋은 책자를 안 했거든요. 엄마가 안 했거든요. 결국은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과감하게 그 책을 없앴어요. 보급하지 말자 그랬어요. 왜? 저도 안 보는데 뭐. 안 봐요, 저도. 그래서 3년 동안 졸업을 하고 나면 아이가 그만큼 좀 기도하고 인사하는 만큼 확실히 배우게 하자. 그런데 그게 어려웠다,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정에서 엄마 아빠가 책임이 99%예요, 책임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가지고 온 아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시키겠어요? 근데 이런 교육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대하는 게 훨씬 좋거든요. 모르고 대하면 얘는 왜 이래? 이러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보면 그 부모님을 알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좀 아이에 대해서 알자 그거예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어떤 환경 속에서 살며 태어나서 어떤 부모한테 양육받았냐에 따라서 애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교육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돼서 이런 시간 갖는 겁니다. 그 밑에 보겠습니다. 유치부에 들어오는 5세 정도면 어느새 벌써 자기 나름대로 성격이 형성되고 사회성이 발달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로 구분이 되어진다.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아이의 마음의 바탕이기 때문에 이 바탕이 가정에서 일단 잘못 형성이 되면 가정 이외의 어떤 곳에서도 그 인성을 변화시키기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 아이의 마음에 바탕이 있어요. 똑같은 부모가 아이를 낳잖아요. 근데 어쩌면 다 성격이 달라요. 형제끼리, 자매끼리. 그거는 부모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유전적인 것도 있는데 특별히 뭐 알파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도 딸만 둘인데요. 너무 달라, 두 아이가.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거거든요. 성깔이 있어요. 성질이 있습니다. 여기 달라요, 기질이.
3개월부터 5살까지 모두 147명의 어린이들이 모여있는 서울특별시 어린이집. 이곳에 모인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성격과 개성을 가진 백인 백색의 아이들. 우유를 먹는 모습에서부터 잠자는 모습과 버릇 하나까지도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행동을 보인다. 이렇게 생후 3년도 되지 않은 유아들이 독특한 개성과 행동 방식을 나타내는 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기질의 차이 때문. 기질은 성격의 기초가 되는 심리적인 특성으로 아이들은 저마다 다른 외모를 가지고 있듯 각자 다른 기질을 타고난다. 이런 기질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키워주느냐에 따라 장차 아이의 행동과 성격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아동학자 알렉산더 토마스와 스텔라 체스는 신생아의 행동을 관찰해 기질을 구성하는 9개의 요소를 발견했다. 즉, 생물학적으로 규칙성을 나타내는가, 활동 수준이 높은가, 새로운 자극에 민감한가, 환경에 대한 적응력이 높은가, 잘 웃는가, 어느 정도의 자극에 반응하는가, 기분을 어느 정도 표현하는가, 산만한가, 한 가지 일을 어느 정도 지속하는가 등의 요인을 종합해서 아이의 기질을 나눠볼 수 있다는 것이다. 토마스와 체스는 이런 요인들에 따라 아이들을 순한, 까다로운, 반응이 느린 아이의
그래서 세 가지 분류를 했는데 그 기질이 다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죠.
다빈이처럼 순한 아이들이다. 그런데 아이들의 이런 기질은 과연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 기질은 선천적인 것인가, 후천적인 것인가? 이 부분은 오랫동안 과학자들의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오면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기질을 선천적인 것으로 규정하기 시작했다. 과학자들은 갓 태어난 신생아들이 동일한 자극을 받았을 때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옆에서 큰 소리를 내면 어떤 아기는 둔감한 반면 예민한 아기들은 고개를 돌려버린다. 또한 주위가 시끄러울 때 얼굴색이 변하는 것은 아기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증거다. 이렇듯 아기들은 태어난 직후부터 저마다 독특하고 개성적인 반응들을 나타낸다.
부모님들이 왜 교육을 해야 되냐면요. 아이는 날 때부터 각각 기질이 다르게 태어나요. 성질, 성깔 다르잖아요. 그렇게 다르게 태어난 아이들을 그 아이에 맞춰서 양육하는 게 부모님의 책임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르고 그냥 막 키우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이 보면은 성격 유전자가 있다라고 돼요. 성격 유전자.
1990년대에 들어 과학자들은 사람에게 성격 유전자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성격 유전자는 만족심, 공격성, 성적 취향, 모험심 같은 사람의 성격을 결정하는 유전자. 이 성격 유전자가 만들어내는 특성이 곧 기질이라는 것이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즉 기질은 사람이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나는 생물학적, 화학적 특성이라는 것이다.
In our brains, on our neurons, there are receptors for those molecules. The differences among humans is in the concentration of those molecules, two, the density of the receptors for those molecules, and where those receptors are, because if the receptors are differentially located, that will affect the child's mood and behavior. So that is what, those are the causes of the temperamental differences.
Kagan 박사는 기질 중에서도
그래서 이러한 그 과학적인 것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걸 알고 아이를 대하는 게 훨씬 유익하거든요. 이제 막상 부딪히시면은 이제 알아요. 어때는 귀여운데 어때는 미워요. 잘 따르는 애가 있고 안 따르는 애가 있어요.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직 애들이라서 우리 선생님 하면은 다 따라요. 다른 선생님 안 보거든요. 그게 참 좋은데 아이들은 순수해서. 근데 이제 그 중에 분명히 이제 힘들게 하는 애가 있어요. 이제 근데 그걸 얘가 웬 왜 이럴까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애가 왜 그렇게 됐는지 우리가 알자 그거예요. 그래서 아 형편이 그랬었구나, 엄마 아빠가 그랬구나, 그걸 알게 되면 우리가 이해하는 마음이 크잖아요. 그러면 미움보다는 이해가 되면은 더 사랑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중요하죠. 58쪽 밑에서 세 번째 줄이요. 어느 정도 인격이 형성된 아이를 일주일에 두 시간이라는 시간으로 변화시키거나 하는 것이 불가능할지도 이를지도 모르지만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의 부모들이 잘 모르는 부분을 아이를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이 아이들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아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역할과 어떻게 하는 것이 아이들의 인성에 좋은 영향을 미쳐서 좋은 인성을 갖는 아이들로 교육할지를 알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원래 교육 보육자, 양육자는 부모님들입니다. 우리는 약간 도움만 줄 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서 하는 것 대부분 나와서 하는데 좀 성장할수록 집에서 하는 대로 안 해요. 학교에서 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과 교회에서 하는 것이 다 다르거든요. 나이가 먹을수록. 그걸 우리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어릴 때의 교육부터 필요하다는 거죠. 여기 먼저 한 아이가 세상의 모든 인생을 긍정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사느냐 하는 것이 어릴 때의 자존감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유치부 이전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다.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가르치는 것이 인성교육이다.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공부를 한다면 벌써 인성교육은 실패로 시작하는 것이다. 요즘 세상 교육이 바로 이 이기적인 교육인 것이다. 남을 누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하여 나 아닌 모든 사람을 적으로 알고 경쟁자로 가르치는 지금의 교육으로서는 올바른 인성교육하고는 거리가 너무나 먼 것이다. 그랬죠? 여기에 우리의 부모들도 강력하게 동조하고 있으니 이 어찌 실패한 교육이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그것이 정작 우리 시대의 교육이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모든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다 올바른 인성교육하고는 정반대의 것이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고 남을 도와주는 게 교육인데 지금은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나 유치원은 나름대로 안 그렇죠. 유치원은 시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에서는 서로 어울리는 교육을 가르쳐요. 선생님들이. 그냥 사회성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학교에 들어가면 이제 문제는 달라지죠. 그 어떤 선전 보니까 남자애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학교에 가는데 그 여자애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있더라고요. 막 고뇌하면서 난 학교 간다 막 그러더라고요. 들어가서 얼마 있다가 유치원 다니는 여자친구가 면회 왔어요. 도시락 들고. 그러니까 학교에 가는 것이 이제 얼마나 좀 살벌한 거를 이제 표현한 거긴 한데 그거 참 안쓰럽잖아요. 학교에 들어가면 시험을 봐, 시험을 봐. 근데 좀 우리나라 교육이 정말 문제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보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대학 진학률과 졸업률이 4위예요. 4위.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대학을 졸업해서 사회에서 필요한 일꾼으로 만드는 것은 꼴찌에서 4위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도 별로 쓸모 없다 그거거든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열정 노력 들여서 쓸모 없는 인간만 만들어내는 게 우리나라의 대학이거든요. 안타까운 현실이잖아요. 그게 정말 잘못된 건데 그게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사회라고 하는 것이 공부만 잘하면 소용 없잖아요. 정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인성이 좋아서 많은 사람한테 유익하게 한다. 그런 사람이 출세하고 인정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의 인성과 인격 됨됨 상관없이 점수 못 받으면 선생님들도 그렇게 치부하잖아요. 너 이거 가지고 뭐 해냐? 어떻게 할래? 그런 세상이거든요. 그 전에 그런 사회가 아니면은 참 좋을 텐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그 밑에 읽겠습니다. 그 밑에 칸이요. 다섯 번째 패러그래프입니다. 부모가 유치원에 따라가서까지 세수시켜주고 밥 먹여주고 필요할 때마다 이야기해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게 좋은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것이다. 아이들 마음의 밭을 아주 고르게 해놓아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 나가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행하는 아이로 키워야 한다. 그쵸?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옳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잘 키우는 거거든요. 우리는 평생을 선택하며 사는 거니까. 그러기에 필요한 게 먼저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그렇죠? 자존감. 성경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입니다. 이사야서 49장 5절. 이사야서 49장 5절에 나는 여호와의 보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그렇죠?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이것이 자존감, 자존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아는 게 자존감이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문제아 중에 확률이 높잖아요. 편보스라 아니면 양쪽 다 부모님이 안 계신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제 왜곡되게 자라지는 거죠. 그런 아이는 자존감이 결여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요.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가 맡은 아이가 엄마 아빠가 어떤 분인지 올바른 가정인지 아니면 아빠가 되게 엄한 가정인지 그거를 파악을 해야지 그에 맞춰서 아이를 돌볼 거 아닙니까? 비록 일주일에 2시간밖에 안 되지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교사예요, 교사. 아이들이 엄마 얘기는 안 들어도요, 선생님 말은 듣거든요. 숙제를 해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알아야 되겠습니다. 거기 다시 59페이지 오면은요, 자존감. 자 개념이란 자기와 타인을 구분하여 자신을 지각하는 것으로서, 즉 자기 존재의 한 부분이며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자기만의 독특한 지각을 말한다. 자아 개념이라는 말에는 자아상이니 신체상이니 자존감이니 이상적 자아 등의 개념들이 포함되는 비교적 광범위한 의미를 가진다. 즉 자아 개념은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식뿐만이 아니라 개인으로서의 자기의 심리적 실체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개인이 심리적, 신체적인 특징을 가진 자기 자신과 자기의 능력에 대한 견해를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근데 요즘 초등학생 고학년이나요, 중학생을 봐도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답답해요. 저런 거죠. 개념이 없는 아이들이잖아요. 개념이 없는 아이들. 그게 이런 거에 결여예요, 결여. 밑에요. 자존감 혹은 자신감은 자신에 대해 만족하며 자신이 가치가 있으며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느낌이다.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서 행하시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잖아요.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읽을게요. 제가 읽을게요.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게 첫 번째 성경을 배우는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16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두 번째 목적이죠 이것이. 또 세 번째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은 세 번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더 나아가서 모든 선한 일을 향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인성이 올바로 갖추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성격이 모난 아이가 하나님께 제대로 쓰임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급한 교육은 중등분 교육이 급해요. 가장 사춘기 되고 말을 안 듣잖아요. 즉흥적이죠. 걔들이 급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유치부 교육이도 중요해요. 그래서 어릴 적에 잘 인도하게 되면 그대로 가면 정말 다행이잖아요. 근데 유치부 교육 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결국은 나중에 곁길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나무가 묘목 때, 어린 나무 때 세워주긴 쉽지만 성장한 다음에 세워주려면 부러지잖아요. 아픔이 큰 거거든요. 그런 거죠. 이제 연령별로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보시면 기질 다른 게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게 진실되고 도와주는 거냐라는 거예요. 여기는 이분들이 자식을 키우면서 제대로 도와줘요.
이분? 안 꺼내줘?
앞에 봐야지.
더 늦기 전에 마지막 남은 감을 따러 나가는 길.
아, 일어나. 일어나.
저는 일으켜주는 법이 없습니다. 선호 혼자 일어나라고. 울지도 않고 벌떡 일어난 선호. 이런 경사를 혼자 올라오게 하는 거 사실 무리죠. 그래도 전 멀찍이 서서 보기만 합니다. 그게 정말 선우를 도와주는 거라 생각하니까요.
네, 이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요, 우리네 부모님들은 아이를 도와주는 게 적이 아니라는 거죠. 아이가 자라려면은요, 다리에 힘 붙으려면은 언덕을 넘어가야 힘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언덕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안쓰러워서 못 봐. 가서 안아주고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 걔는 평생 언덕 올라갈 다리의 힘을 못 키우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지나친 사랑이에요. 지나친 사랑. 아이가 필요할 때 도움되는 게 정작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가 필요를 느끼기 전에 미리 해줘요. 아이는 편하죠. 그러나 그 아이는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고마움을.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지금 아이들 부족한 게 없잖아요. 때만 쓰면은 금방 와요. 치킨, 피자 막 오잖아요. 그러니까 감사함을 몰라요. 애 새끼 굶은 다음에 먹을 거 줘봐요. 얼마나 고마우는가. 근데 새끼를 굶게 안 놔두죠, 부모님들이. 그게 문제거든요. 또 있죠, 여기.
새싹이 올라오는데요. 늘 손이 모자란 시골 살림. 애벌손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선우도 데리고 나갔는데 아이고 그만 도랑에 빠져버렸습니다. 저를 애타게 찾는데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 아니라면 저는 그냥 두고 봅니다. 어찌됐든 혼자서 해치고 나와봐라 이런 거죠. 간신히 일어나긴 했는데 선우 녀석 서러움이 사무치는 모양입니다. 제 쪽을 한번 힐끗 보더니 다시 넘어지는 모양이 불어 그러는 겁니다. 역성 들어달라는 거죠. 저는 애써 못 들은 척합니다. 거창 울음 끝 질기네. 그렇게 서러울까 한참을 입으로만 울면서도 그치지를 않습니다. 드디어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친구를 찾고 나서 그제야 스스로 울음을 그치는 선우. 서둘러 일을 마치고 선우를 데리러 왔습니다.
이 아빠가 너무하죠? 너무한 게 아닙니다. 이게 무식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엄마 아빠가요, 많이 배운 분들이에요. 아빠는 대학 입시 미술학원 원장이었고요. 엄마는 인도에서 요가 배운 사람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세속이 싫어서 산으로 살려고 왔어요. 만나서 결혼했거든요. 아이를 낳았죠. 아이가 돈 없이 사는 방법을 배우게 하겠는 거예요. 아이를. 그러면서 인도에 갔을 때 아이 때문에 갔는데 그 인도에 조그만 시골 학교가 있었어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얘를 학교에 안 보내냐. 근데 하는 말이 이런 학교라면 보내겠다. 이런 학교라면은. 근데 한국 학교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서 배울 게 없는 거예요. 배울 게. 경쟁만 배우잖아요. 경쟁만. 남을 누르고 올라가는 거니까. 그게 삶이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건 나름대로의 지조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게 키워요. 아이를. 근데 사실은 저래 키우는 것이 또 다는 아니잖아요. 아이를 별도로 이렇게 떼어버리면 또 합당치도 않잖아요. 근데 한 예로 들은 건데 실제로 이제 정말 아이를 도와주는 게 어떤 건가 그런 게 문제가 돼요. 그리고 이제 자세히 관찰하시면은요. 이 아이가 엄마와의 관계가 좋은지 아빠랑 관계가 좋은지 그것도 이제 아셔야 돼요. 그거를 아이가 성장하면서 애착 형성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제가 써놓은 거 이제 다 볼 필요 없고요. 태어나서 1년 반 안까지는 부모와 또는 엄마나 아빠와 또는 보육자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이 돼야 돼요. 그리고 1년 반부터 3년까지는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돼요. 아이들한테 자율성이. 자율성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동기부여가 안 돼서 자신감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한 살 반까지는 애착 형성이 부모와 잘 돼야 되는 거고 3세까지는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지만 아이가 정상적으로 사회성이 길러지는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요. 이게 애착인데요.
본능을 불러일으켜 현재의 요구에 재빨리 반응하게 하고 현재 또한 필요한 때에 자신을 보살펴주는 엄마를 신뢰하게 된다. 애착이란 생후 1년 사이에 아기와 아기를 돌보는 사람, 즉
예. 네. 이거를 시험했는데요. 원숭이를 데리고 시험했어요. 그래서 원숭이를 아기 원숭이를 새끼 원숭이를 키웠는데 철사 앞에다가는 우유병을 주고 그리고 우유병이 없는 폭신폭신한 그 엄마 원숭이 모양을 만들어 놨거든요. 평상시에는 밥 먹을 때는 철사로 만든 엄마한테 가서 우유를 먹고요. 그리고 놀 때는 우유가 없는 폭신폭신한 엄마한테 와서 이제 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문을 열어놓고 갑자기 무서운 거를 보여줘요. 새끼 원숭이가 급할 때 어디로 갈까? 젖을 먹는 철사 원숭이가 아니라 포근함을 느끼는 폭신폭신한 원숭이 같거든요. 그걸 증명해 보이는 건데 이게 보십시오.
정상화와는 달리 루마니아 고아는 활성화가 잘 돼 있지 않다.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상 융기와 아미그달라 또한 활성화도가 낮다. 지나친 스트레스가 아기의 뇌 발달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지만 반대로 안정 애착은 스트레스를 완충해 주기도 한다.
Is it okay?
발달 검사를 하러 온 씨라. 카메라와 낯선 사람들 때문에 불안을 느낀 씨라는 엄마에게 안겨 위로를 받는다. 두려움이 높아지면 코르티솔 호르몬이 증가한다. 그런데 불안정 애착의 경우 코르티솔 호르몬이 급격히 증가하는 데 비해 안정 애착은 별로 높아지지 않는다.
Attachment relationship is operating in that situation, and we could see how it was operating to provide a secure buffer.
그래서 실험을 했어요 아이들을. 그래서 갓난 애들을 이제 한 살 지난 애들을요, 거든 아이들을 이렇게 방 안에 집어넣고 엄마랑 같이 장난감 놀다가 엄마가 나가고 다른 사람이 들어와요. 그 상황에서 아이가 엄마가 없으니까 불안했잖아요. 더 없으니까 우웁니다. 조금 있다가 엄마가 들어와요. 아이를 엄마가 안아줬는데 금방 울음을 끄치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 엄마가 자기한테 위로가 된 아이예요. 그거는 평상시에 엄마랑 애착 형성이 잘 이루어진 결과고요. 반대로 같은 상황에서 엄마가 들어왔는데 엄마가 안 한데도 불구하고 울음을 금방 안 끼쳐요. 그건 엄마가 위로가 안 된 거예요. 그 아이는 애착 형성이 불안전하게 된 거거든요. 그거를 실험을 통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진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주에 그 고아원 출신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학교에 오는데 다섯 명이 이렇게 뭉쳐 있대요. 걔들은 고아원 출신에 있는 아이들은. 근데요, 그 아이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방법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로울 때는 잘 뭉친대요. 근데 해로울 때는 안 뭉친대요. 그러니까 생존 본능, 생존 본능. 그러고 한번 땡깡을 부리면은요, 의자를 붙들고 다 접어진대요. 자기 생각이 관철될 때까지. 그런 아이들은 뭐냐면은 생존 본능, 생존 본능. 살기 위해서 택한 그게 방법이거든요. 막 우기는 거 있잖아요, 우기는 거. 그런 것은 나름대로 터득한 거죠. 자기는 보호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그게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애착 형성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다시 책 볼게요. 61쪽. 저기 몇 시까지 해야 돼요?
3시 반 전으로.
그래요. 예. 61쪽 3번 보겠습니다. 중간에 부모와 교사의 역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바람직한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다. 자존감은 그들의 학습 능력, 사회 적응 능력, 신앙, 미래의 성공적인 삶, 그리고 삶을 즐기는 능력에 영향을 준다. 건전한 자존감을 지닌 어린이는 그들의 잠재력을 최상으로 개발하지만 불건전한 자존감을 지닌 어린이들은 그렇지 못하다. 사실은 유튜브에 들어온 아이들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서 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지 않으면 그 애가 원하는 게 뭔지 왜 그런지 모를 수 있거든요.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아이들은 비판을 건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온갖 경험들을 장애물로 여기지 않고 성장의 디딤돌로 생각한다. 따라서 부모는 자녀들의 건강, 안정감, 그리고 영적인 성장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면서 자녀들이 스스로 자신을 존중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긴 안목에서 볼 때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그들의 자존감을 형성시켜주는 일이다. 아동의 자기 존중심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서 부모의 평가를 들을 수 있다. 높은 자기 존중심을 가진 아동은 그들의 부모도 높은 자기 존중심을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러한 가정에서 부모는 아동을 하나의 책임 있는 개인으로 취급하며 아동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여주고 아동의 친구들에게까지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또한 높은 자기 존중심을 가진 아동의 어머니는 아동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보다 수용적이고 애정을 보여주며 아동의 성취에 보다 많은 칭찬을 해주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아동의 의사를 존중해주고 의견을 교환할 기회를 제공해준다. 아동의 행동에 대하여는 엄격하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행동을 통제하며 상당히 지속적인 행동 지도와 훈육 방법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아동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동의 행동에 대하여는 엄격하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행동을 통제하며 상당히 지속적인 행동 지도와 훈육 방법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아동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고 있다. 엄격해야 되고요. 행동을 통제하며 지속적인 행동 지도 그리고 애정이자 되어 있잖아요. 이게 정말 필요해요. 아이들한테는. 근데 많은 부모들이 그걸 안 쓰고 있죠. 그 옛날에는 환경이 별로 나쁘질 않아서 괜찮았거든요. 지금 환경이 나빠서 꼭 이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밖에 나가면은 맨 보이는 게 산과 들과 물이었거든요. 노는 게 맨날 뛰는 거 아니면 뭐 그런 거였었어요. 그때는 환경이 나쁘지 않으니까 인성 교육이 나쁘게 안 됐거든요. 지금은 반대예요. 텔레비전, 인터넷, 그리고 학교에 가면은 또 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게 드린 말씀대로 엄격한 것과 행동을 통제하며 지속적인 거 그리고 애정 표현 이게 꼭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결핍이 되면 문제가 돼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대로 자율성이 자신감을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보십시오. 이게 왜 중요하냐?
인간은 누구나 주변 환경을 이해해서 스스로 통제하고 싶어한다. 환경을 변화시킨 한 번의 체험은 이후 적극적인 행동을 불러온다. 이런 경험이 쌓이면서 자신감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아이로 하여금 자신감을 갖게 하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자율성, 즉 자기 선택이다.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제 스스로 했다는 느낌이다.
유능감 있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일단 자율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을 잘 선택했다라고 느낄 때 유능감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자율적인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게, 그리고 성공한 다음에 칭찬을 주게.
If a child doesn't feel like they completed a task pretty much on their own, maybe with just a little bit of help, then it doesn't help build their self-confidence. And it's very natural when a child doesn't feel confident and says, I can't do this, I can't do this. So the natural reaction is to really give them a lot of help because we want to build their self-confidence, right? But the more help we give, the less they feel like they actually accomplished it on their own. So what they go away with thinking is, boy, my mom really knows how to do this, not I know how to do this.
자율성이 왜 중요하냐 보십시오.
Way with thinking is, boy, my mom really knows how to do this, not I know how to do this.
그렇다면 자율성은 동기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일까? 돌진한 아이와 엄마들에게 몇 가지 장난감을 주었다. 그리고 엄마들에게는 아이에게 놀이 방법을 알려주라고 했다.
여기는 넣는 데가 아니야.
이 실험의 목적은 엄마가 아이에게 새로운 정보를 줄 때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알아보는 것이다.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것도 넣어봐. 여기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성민이가 여기다 넣어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와, 맞았다. 이건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여기. 여기.
엄마들은 새로운 장난감이 주어지자마자 아이보다 먼저 나섰다. 하나하나 장난감을 집어 아기 손에 쥐어주기도 하고 자신이 직접 넣어버리는 경우도 많았다.
오, 잘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식사, 여기 이렇게 봐. 오, 너무 잘했다. 이거는 사원이네. 또. 여기, 세모.
이거.
어떤 거? 이거 봐, 이거.
실험에 참가한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깨우칠 여유를 주지 않았다.
이것도 쏙 여기다 쏙쏙
이거
쏙 해봐 현빈이가 여기다가 여기에 쏙 하세요 여기에
아이가 어느 정도 스스로 놀게 놔둔 경우는 민선애가 유일했다. 이와 같은 엄마들의 서로 다른 행동은 아이들의 동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자, 이거 여기다 끼워줘.
민서 엄마는 민서가 혼자서 하겠다고 나서는 순간 한 발 뒤로 물러서서 지켜봐 주었다.
There are a number of studies that find that when parents are overly intrusive, when they do things for the child, rather than support and guide the child, when they take away the child's autonomy, then children become less motivated and less interested in doing the activity.
잠시 후 아이들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주고 혼자서 노는 모습을 관찰했다.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받았던 민서와 다른 아이들은 어떤 차이를 보였을까? 민서는 새 장난감에 대해서도 많은 흥미를 보였다. 장난감에 집중하는 시간도 가장 길었다. 그런데 지나친 간섭을 받았던 아이들의 경우 예외 없이 새 장난감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듯했다. 집중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짧았다.
Let the child experiment. Then make some suggestions. Get involved in the child's process. What are you doing? How are you trying this? What do you think we should try next? How do you think this piece would work here? Make it the child's activity that you're kind of helping with. Don't take it away and be so frustrated that the child's not getting it right. Let the child experiment. You're teaching the child patience and involvement and ability to deal with the challenge. Hang back and just be a consultant.
그래서 좋은 자가 될 때가 있고 그 구분을 못하면 이제 문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게 놔둬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섣불른 간섭과 관심이 아이의 흥미를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나중에 이제는 외면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의 조급한 것이 아이들의 자율성을 떨어뜨리게 하고 자율성이 떨어지면은 동기부여가 안 돼서 자신감을 얻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엄마가 너무나 똑똑해서 시키는 대로 해. 엄마가 시킨 대로 하죠. 그래서 엄마가 원하는 학교에 가고 엄마가 원하는 뭐 대학 가고 결국은 그 삶이 뭐냐? 애 삶이 아니라 엄마의 삶이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다가 나중에 이제 그 뒤집어지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 타고난 사람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더 낫대잖아요. 그리고 노력하는 사람보다 즐기는 사람이 훨씬 낫대요. 이제 우리나라는 공부를 하는 것이 진짜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얻으려고 대학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만 열심히 하고 졸업해서는 들어가는 거죠. 근데 정말 대학은 연구하고 공부하고 싶어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건데 그래서 외국 대학이랑 우리랑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릴 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지 자세히 보시면 알아요.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왔는가 그것도 문제가 되고요. 여기 또 하나 보여드릴 게 뭐냐면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되는데 지금 우리 62페이지 제가 위에 읽었잖아요. 네 번째 줄부터. 그래서 아동의 행동에 대하여는 엄격하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행동을 통제하며 그렇죠? 그리고 상당히 지속적인 행동 지도가 필요하고요. 훈육 방법이 있고 그리고 애정이 있는 거잖아요. 이것이 일관되지 않으면 아이를 올바로 못 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말이 이제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것이 뭐냐면 참을성의 참을성. 참을성이 있는 아이가 있고 없는 아이가 있어요. 보십시오.
네다섯 살 아이들 앞에 좋아하는 사탕이나 과자를 놔두었다. 중간에 종을 쳐 실험자를 부르면 언제라도 사탕을 먹을 수 있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맛있는 사탕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바로 옆방에선 엄마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이것은 아이들이 충동을 얼마나 자제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더 많은 사탕을 받기 위해서는 눈앞의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
너 선생님 불렀어?
네.
왜?
왜요?
젤리 지금 먹고 싶어서?
네.
왜 젤리 보고 있으니까 먹고 싶어서 기다리기가 어려워?
네. 못 참겠다.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종을 치는 아이도 있고.
이게.
이거 한 개?
응.
아니지.
아! 아예 설명하는 중에 먹어버리는 아이도 있었다.
지금 먹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 이거 먹고 싶어 지금?
응.
알았어 먹어. 왜 선생님 나가자마자 중쳤어?
건강이 오려고.
기다려.
네.
네다섯 살 아이들에게 눈앞에 사탕이나 과자를 먹지 않고 참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초콜릿을 눈꽃만큼씩 떼 먹으며 10분을 버틴 아이도 있었다.
조금 떼 먹고 있네.
더 큰 보상을 위해 당장의 유혹을 견디고 만족을 미루는 힘을 만족 지연 능력이라고 한다. 어린 시절 보여지는 만족 지연 능력은 이후의 사회성이나 학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요, 이 어릴 적의 만족 지연 능력이 이후의 사회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이래요. 참을성이 없어요. 참을성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가 그 적어놓은 거에 보면 엄격하나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행동을 통제하며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모를 때는요, 원칙을 지키시면 돼요. 원칙.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양보하면 안 돼요, 절대요. 아이들은요, 한 번, 두 번 시도해봤다가 안 되면 포기해요. 근데 막 자빠져가지고 막 울잖아요, 애들이요. 그 테레비에 보면은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어요, 나오잖아요. 그 원인이 다 뭔지 아십니까? 부모예요, 부모. 애가 그렇게 엉망된 것이 다 엄마, 아빠예요, 엄마, 아빠. 특히 엄마. 그래가지고 그 엉망진창인 애를 엄마랑 띄워놓으면 안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에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이가 엄마랑 밖에, 함께 있으면 애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엄마를 띄워놓으면 괜찮아지는 거거든요. 완전히 잘못 가르치는 거죠, 아이들. 여기 참을성입니다. 참을성이 없어요.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하지 말으면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못 참아요, 못 참아.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부모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한테. 반대로 아까는 못 참았잖아요. 잘 참은 아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부모와의 신뢰관계는 만족지연에 과연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 것일까? 쌍둥이인 혜수와 혜인이의 부모는 평소 아이들과의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는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오늘은 며칠 전에 약속한 대로 아이들에게 선글라스를 사주기 위해 안경점에 들렸다.
엄마가 그림 잘 그리면 사주기로 약속했었지?
혜수와 혜인이를 대상으로 만족 지연 실험을 실시해보았다. 두 아이 모두 눈앞에 먹을 것을 두고 10분 넘게 유혹을 참아냈다.
절대 저는 약속은 어기지 않았어요. 거짓말은 안 했어요. 엄마들 중에는 왜 다음에 해줄게 이러고 안 해주잖아요. 전 그러진 않았거든요.
약속을 하고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 그러한 경우들이 계속 반복되게 된다면 이 아이는 그 다음에는 그렇게 만족을 지연시킬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됩니다. 즉 내가 이렇게 만족을 지연시켜서 좀 그 결과를 이후에 큰 결과를 얻기 위해서 기다린다 하더라도 이후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즉 신뢰라든지 기대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만족 지연 실험에서 실패하는 그러한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과의 어떤 신뢰라든지 기대 형성이 아동의 감정을 자신을 통제하는 그러한 능력과 관련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부모님들이 어떻게 아이와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어지는가 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참을성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족 지연 능력,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을 좀 지연시키는 거거든요. 더 큰 게 부장이 되니까 참을성인데 조급해서 못해요. 우리 아이들이 그 책임이 다 부모한테 있다. 그 부모한테. 그래서 실제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아서 좀 적용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볼게요. 64쪽 보시면요. 5번에 자녀의 정직성 어떻게 키울까 합니다. 욥기 8장 5절부터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네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그래서 정직성을 알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봉사하시는 어르신 애들의 자녀들이 오히려 잘 못하는 애들이 많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모님들이 교회에선 잘하시는데 가정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부모를 통해서 위선을 배우는 거예요. 위선을. 정직하려면은 부모님들이 정직하면 그거 그대로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거기 밑에 거기서 밑에 있는 말씀 보면요. 시편 24편 말씀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부모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정직해야 하지만 자녀에게 바른 본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이라는 말은 거짓이나 허식이 없고 바르고 곧은 마음의 결과로 사실과 다른 말을 아니하며 사사로운 관계에 의해 구부러진 평가를 내리지 아니하고 부당한 소득을 누리지 아니하며 자기의 잘못을 솔직히 시인하여 용서를 빌 수 있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자녀에게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냥 넘기는 것보다는 용서를 구할 때 자녀는 부모에게서 솔직성과 정직성을 배우며 오히려 부모를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했죠. 그런 정직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가 정직해야 된다. 이걸 보세요. 아이가 거짓말을 잘하는 이유가 있고 그것이 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하게만 하면은 그 엄한 분 앞에서는 잘해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가정에서 하는 것이. 그래서 아이를 보면은 대부분 그 아이가 어떠한 아이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있거든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맞게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하시다 보면 이제 가장 필요한 게 보상이 필요해요. 보상. 그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게. 이렇게 하면 이거 줄게. 뭐 그런 보상이잖아요. 근데 그 보상도 처음에 시도는 좋은데요. 그것이 계속 이어지면 보상이 함정이 있어요. 네, 실제로 이제 있는 건데 보세요.
옛날 어느 마을에 혼자 사는 노인이 있었다. 노인의 조용한 집 창밑으로 언제부턴가 동네 꼬마들이 모여들어서 시끄럽게 떠들며 놀기 시작했다. 참을 수가 없게 된 노인은 꼬마들을 집으로 불러들여 이야기를 했다. 귀가 잘 안 들려서 그러니 앞으로 날마다 집 앞에서 더 큰 소리를 내준다면 한 사람 앞에 25센트씩의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아이들은 신이 나서 몰려왔고 약속대로 25센트를 받은 후 큰 소리로 떠들며 놀았다. 노인은 돈을 주며 다음 날에도 또 와서 놀아달라고 말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노인은 아이들에게 돈을 주었다. 하지만 금액은 20센트에서 15센트로, 10센트에서 다시 5센트로 점점 줄어들었다. 돈이 없어 더 이상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러자 아이들은 화를 내며 말했다. 이렇게 적은 돈을 받고는 더 이상 떠들며 놀아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 후 노인의 집은 다시 평화를 되찾게 됐다는 얘기다.
이게 보상의 함정이라는 거예요. 자꾸 보상해 주면 그거 안 오면 안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조용히 하면 뭐 줄게. 그런 것도 한 번 두 번에 말해야지 계속하면 안 좋은 습관을 키운다는 거거든요. 아이한테. 그래서 정직하게 매를 댈 때도 있고요. 보상할 때도 있죠.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랑, 애착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할 수 있게 자꾸 끊임없이 해주는 게 진정한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을 보고 이제 쭉 이제 파악하시면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선생님들이 하시는 동안에는 정말 열정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상담은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시간에 제가 이제 한번 뵙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부탁이 뭐냐면 신입 교사 교육 받으시면서 마음에 다짐이 이제 들어오거든요. 다짐이 돼요.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그 다짐이 현장에 투입이 되면 이제 흐트러져요. 그래서 다른 선배 교사들 뭐 비교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내가 그냥 가던 신조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무나 쉬운 것만 하시면 돼요. 제 시간에만 오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왜 잠잘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밥 먹을 때 밥 먹고 직장이나 교회 갈 때 교회 가고 그게 되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세상이에요. 지금 애들을 보면은. 마찬가지예요. 애나 어른이나. 그래서 어른들은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어른이 많아서 제 시간에 오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나이가 어린 유치부일수록 제 시간에 안 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문제거든요. 제발 부탁인데요. 그냥 할 때 하고 쉴 때 쉬세요. 그거 이제 와서 보시면 이제 경험하세요. 그래서 9시 20분까지 오라면 오면 되고요. 말씀 시간 2시니까 그때 가면 되고요. 그거 너무 쉬운데 그게 안 돼요. 그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요령이나 방법은 차차 배우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해 주시면 그럼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책에 있는 건 나머지는 한번 쭉 보시면 도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이런 건 좀 드리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좀 애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기 때문에 맞게 대처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들과 잦은 전화 통화를 하셔요. 교제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떠한지 좀 아시면 좋고요. 엄마 아빠를 아셔야지 그 아이를 알 수 있어요.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질문 혹시 있을까요? 궁금한 거 없어요, 혹시? 있어도 하기가 힘들겠죠, 사실은. 하여튼 저는 되게 환영하고요. 환영하고 이 양 계신 곳인 거 즐겁게 자원하는 심령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즐겁거든요. 없으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혜가 없는 저희들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능력이 없는 저희들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 가운데 있는 많은 지 중에 특별히 교회 학교를 맡고 있습니다. 어린 영혼들을 맡은 저희들, 그 어린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내하는 마음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일정을 주님께만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거룩한 몸대 교회 가운데서 떨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나머지는 교체하시는